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주를 그리고 지옥을 무서워하게 하고 천국을 좋아하고 복을 사모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리저리 가다가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무리 파리채를 들어서 윽박지르고 그러더라도 듣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초코파이를 갖다 주면서 뇌물을 바치더라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 혹은 복과 저주가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아이들이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코코멜론이라는 만화 영화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백성을 세워놓고 복과 저주 혹은 당근과 채찍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교훈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이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줄 것이라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주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의 그 순종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지만 함락을 무사히 시켰고 그리고 아이 성에서는 정말 경비가 그리고 벽이 허술한 그 아이 성은 불순종으로 패배를 갓 경험한 이스라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감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과 하느님의 저주가 있을 때 어떤 명백한 차이가 있을지를 몸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골짜기에 하느님께서 이제 세워서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양옆에 이제 세워놓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저주와 축복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생사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보고 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백성은 죽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통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란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는 사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어떤 스승의 역할이 아니라 올바른 길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인시켜주는 알림의 역할을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복이 따른 것을 볼때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뿐이지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혹은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안내해주는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저희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가 통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일단 복을 받기 위해서는 22절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복이 성립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락 그리고 수동태는 베라카 여기서 축복을 내리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축복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금이나 화폐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혹은 저주가 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돈을 받으면,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저주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축복 혹은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돈과 금이 저주가 될수 없다고요? 유산과 그리고 복권으로 인해서 깨어진 친구 관계와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원만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만 물질이든 뭐든 축복이 됩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즉 하느님께서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라는 그 관계에서 시작해야만 내려지는 모든 것이 사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 저희가 흔히 목사님들께서 축도를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야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만 복이나 안정이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다는 성경의 가장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저주라는 것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즉 어떤 간단한 행동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즉 어떤 행위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의 잘못,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복과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아무리 즐겁고 기름지고 풍요롭더라도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리채와 초코파이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고 저주와 축복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누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혹은 세상에게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서 모든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심산과 에발산이 여기 지금도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자리 잡은 세겜이라는 이 골짜기 동네를 묵상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어깨.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야곱의 흔적이 이곳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를 속여서 이곳에서 에서와의 적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야곱은 세겜에 이곳에서 제단을 세워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이로 이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야곱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야곱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형 에서로부터 살려주셨을 때 여기서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형제 아들인 세겜의 모든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지만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흙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느님 지켜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우상을 흙에 묻는다고 우리의 죄가 묻혀지나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야곱은 아들인 요셉의 노예로 이곳이 세겜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곳입니다. 그 가족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왜일까요? 야곱의 순종과 야곱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하느님의 땅에 대한 언약을 처음으로 받고 이곳에서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느님의 약속이 깔려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야곱의 실수를 묻어주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우상을 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야곱의 잘못을 덮어두었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자리 잡은 이 세겜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손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발산과 그러심산 사이에 자리 잡은 세겜의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묻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어깨에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를 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는 그 행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 자는 그냥 복된 존재입니다. 그냥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어졌을 때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몸소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의 어깨.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느님과의 예배의 원만한 관계를 이제는 뚫렸고 인간의 죄성이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왜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에발산과 그러심의 축복과 저주가 복음 속에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뭐죠? 정사가 government이란 단어인데 정부인데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정사가 하느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과 그분은 축복과 주권의 저주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만 하면 그분의 어깨에 기대기만 한다면 십자가로 모든 에발산의 저주가 튕겨져 나가고 모든 축복의 길이 내 앞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은 어떤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쫓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나아가면 오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일 되면 리셋되는 그런 불행한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제자도 위해서 성령께 붙잡힘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은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러심산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어떻게 되냐?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